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깊고 오묘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밝히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며 성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섭리를 서술해 나가다가 이처럼 성령으로 마무리를 한 것은 하나님 예, 그 큰 구원의 은혜에 압도당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은혜를 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을 이성적 예배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성적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이라는 이 말에는 합리적인 혹은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독교 고전 읽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빌헬무스 아 브라켈의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성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했던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경륜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 앞에 탄성을 바라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칭찬은 듣기를 좋아하지만 권면, 더 나아가 경책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권면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왠가 하면 이 권면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신자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권면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표현은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땅한 일을 권면할 때는 당당하거나 혹은 엄중합니다. 너무나 마땅할 때는 당당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권면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엄격한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권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권면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권면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피조물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로 요약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1장 31절과 32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궁율과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혹독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이나 율법적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권면을 자비하심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 권면을 느슨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반드시 되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본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에 순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부드럽게 순종하되 느슨하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권면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많이 만한 사람이 없지요.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투적이고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누렸죠.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경주자처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의를 경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받을 때는 수동적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받아야 됩니다.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점점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 자처럼 어떤 일에 치열하게 참여해서 그 일을 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은혜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로마서 12장 1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그 권면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면서 사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1장 16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어지는 12장 3절 이하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 은혜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아야 되긴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율법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호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직설법적 설명 다음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도바리의 서신서는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설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명령법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을 설명하는 직설법이 항상 먼저 나타나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위에 앞서서 존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식으로 사도바울의 서신서가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시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죠. 여기 드린다라는 이 용어는 원래 구약 제사 용어로서 예배자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참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신자가 드려야 될 제사 제물을 몸이라고 왜 표현했는가? 그것은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몸은 육신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몸은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대해서 몸으로만 헌신하라 이런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그냥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은 찬차로 드릴 수가 없었죠. 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지요? 그분이 자기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었다. 나는 나의 의견과 취향과 의지에 대해서 죽고 세상과 세상의 인종과 비판에 대해서 죽고 내 형제나 친구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대해서 죽었다. 그 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한 길만을 연구해 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칭찬, 비난, 평가 여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여기에 반응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산자로 이길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서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 중생한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죄의 성향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질책, 사람들의 평가, 환호, 여기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시체처럼 되시면 돼요. 그렇다고 무대포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자소야 태도를 보이시는 물론 안 되겠죠.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늘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산 제물이라고 말할 때 산이라는 이 말은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활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살갑게 반응하는 자소와 태도를 가진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랬잖아. 거룩한 제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 없는 제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납하실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혹은 이는 여호와의 코에, 여호와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뭐 하나님이 실제로 코가 있어서 그 제사를 향기롭게 맡으셨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서 풀어 설명한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염두에 두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황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6일 동안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고 개혁교회 신자인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간혹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 삶을 살아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 주제를 누가 제시하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신학의 내용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갖고 있는 신학의 내용은 잘 진술합니다. 잘 설명해요. 그러나 본인이 가르친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지켜보면 그대로 살지 않아요. 작은 말에 흥분하고 조금의 칭찬에 그냥 춤을 춥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 신앙감정론에서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12가지 표지를 제시하면서 세 번째 표지로 뭘 제시했는가 하면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을 제시했습니다.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 표지가 아니고 소극적 표지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신앙적인 일들을 매우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건전한 영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교회를 지향하는 분들 중에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중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우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시겠다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체성은 눈에 비치는 것을 통해서 찾습니다. 관계성 안에서 찾아요. 부모가 너무 예뻐하면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보는 것에 따라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인간은 모방적인 존재예요. 좋고 나쁜 기준을 떠나서 사람들이 다 하면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왜 우리가 휘둘립니까? 남들 다 하니까, 다 선행학습하니까, 다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으면 오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죠. 이런 사실을 감안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대를 가리켜 이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지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가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는데요. 담배가 성비로 따져서 어떻게 팔리는가? 6대 4로 팔린다는 거예요. 담배가. 남자 6, 여자 4입니다. 술은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대는 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이분에 관련해서 제가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 모든 포털 사이트에 뜨는 팝업 창들을 대개 클릭하면 대개 음란한 그런 어떤 사진들이에요. 대거. 선정적인 사진들. 이 세대는 또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세대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세대는 또 얼마나 쾌락주의적인 시대입니까? 흔히 뭐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낚아채는 그런 낚시 고리들이 얼마나 곳곳에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눈과 귀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언젠가는 앞에서 어떤 여인이 오면 그 여인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맹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것이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눈과 귀와 감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 하나 클릭했다가 그거 봤다가 거기 그냥 계속 낚여서 나중에 심각한 이 노름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온갖 경우들이 많잖아요. 눈과 귀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몸과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한순간에 장작권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꼭 주의하십시오. 한번 해볼까 그랬다가 그 한 번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망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 같은 모양이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 순응시킨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틀과 논리에 자기를 순응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자기를 동화시켜서는 안 돼요. 주위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론처럼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사람들과 지내야 되겠지만 어디에도 항상 어울리고 어떤 일도 함께하지 않을 일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그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문화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지금 조장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와 세상 문화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세상 문화와 기독교를 동지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즉 근본주의자들은 대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극단으로 이해하죠. 그죠? 터툴리안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독교와 철학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뜻이죠. 이와 달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와 세상 문화를 조화롭게 이해하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와 달리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문화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흔히 변혁주의적인 문화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뱉을 것은 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의 축제 때 보통 이렇게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축제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축제를 주관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가 그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그 축제를 아주 건전하게 이끌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도피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도무지 그들과 어떤 사귐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동성애자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 초청주일날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죠. 세 속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세 속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한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뭔가 하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에 살아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성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이 세속성으로 쩌들어져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작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변화라는 이 표현, 고쳐 만든다, 개조한다, 다른 형상으로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고철을 용광로에 쏟아부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녹여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주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마음의 틀과 구조가 완전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물론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신자는 마음의 근본적인 형태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틀과 구조와 질서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그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가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자가 비록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가오는 세대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래요. 오는 세대는 선한 세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단지 물리적인 세상으로부터 건지셨다고 말하지 않고 이 세대로부터 건지셨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신자는 오늘을 살지만 연대기적으로 2022년 11월 13일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앞으로 오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대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는 세상의 삶의 질서와 삶의 체계를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오는 세대가 악한 세대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설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오늘 우리 배웠잖아요.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라야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이런 자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했잖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세상에 오는 세상에 질서와 체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삶의 형태와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허무한 일에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 풍조와 시대 정신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그랬다가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있죠. 저도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삶의 틀과 구조와 질서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따라 산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학자가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배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우물도 파주고 교회당도 세우고 했는데 몇 년 지나놓고 나서 가보니까 이전의 삶으로 그냥 다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교사가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서 그야말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오는 세상의 질서와 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시대에 다시 구습을 따라 그들이 그대로 그냥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치아 교정하는 학생들이 있죠. 치아 교정, 그죠? 치아 교정을 보통 몇 년 정도 합니까? 제가 볼 때 아마 한 2년 정도 하죠. 1년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한 번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교정되어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변해야 돼요. 한 번의 변화로 되지 않습니다. 클레로브에 성 베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해지고자 하지 않는 순간 너는 선하기를 그만둔 것이다. 정체하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 중에 더 선해질 수 없을 만큼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해져야 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구조와 틀이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 번이면 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여덟 번은 틀립니다. 컴퓨터 안에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야 답을 항상 옳은 대답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뒤틀려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사도 바울은 분별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여기 선하다는 이 말은 도덕적인 면에서의 선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새가족 성립을 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악이에요. 왜? 사람아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선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다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선한가라고 할 때 율법과 관계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뻐하시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선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이게 선한가, 이게 악한가 고민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부가 질문을 해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똑같이 다 선하게 보여요. 그런데 다시 질문하실 때 뭘 더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 대답이 거의 나옵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선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요? 유혹과 시험은 이성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철저하게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은 IQ가 낮은 사람이라기보다 IQ가 매우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으로만 무장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바꿔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과 활동의 연속이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것을 살아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무수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무수한 생각이라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따르면 통상 사람들이 하루에 깊이 자는 시간을 빼놓고 한 20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이 들락 말락할 때도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5-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한 시간에 2,500가지. 1분이면 42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요즘에 이 가을 낙엽들 그야말로 거리에 그냥 가득하죠. 그런 것처럼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쓸만한 생각, 주어 담을 만한 생각이 몇 개나 됩니까? 사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잡다한 생각의 노예가 될까요? 가치관과 사회의 틀 자체가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을 쳐내야 되죠.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집중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지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카톡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지를 읽은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제 누가 나한테 뭐 부탁했는데 뭐 가져가야 되는데 온갖 생각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호란신학자 클라스 스킬더가 종교와 문화, 자연과 은총 이렇게 신학자들이 두 영역으로 구분하지만 이걸 마치 물리적인 영역처럼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딱 긋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했습니다. 문화적인 삶의 영역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배척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좋은 조짐입니다. 그 갈등 상태에서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식이 있습니다. 갈등이 되는데 세속성을 따라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만 해서는 안 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삶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유는 선택과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뭐가 실행이 되잖아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계속 갈등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신자는 세상과 상대해서 나는 너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과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세상의 법과 원칙과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미혹됩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선은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라.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 세상의 질서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사고 방식이 너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삶도 은혜로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 마음이 없으시다면 로마서 1장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다시 가가지고 은혜가 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로마서 1장 16절부터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달려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구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이 변화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현장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고 완고한 존재입니다. 알려줘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요. 안다 할지라도 아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의지적으로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형되어서 성경적 사고와 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율법 안에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싸우니 이 말씀의 본뜻을 잘 깨닫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거스리면서 오는 세상의 질서와 원칙과 법과 규칙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자체가 관제로 들여졌다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